혹시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그한 문명의 종교적 신념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를 흘리는 종교 전쟁 같은 거 없이 말이죠.
네, 맞아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철학적 논증도 필요 없었죠. 그저 아주 단호한 선언적 문장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엄청난 문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는 수천 년 전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로버트 바노이 교수의 구약 역사 강의, 특히 그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이죠.
네,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를 넘어서 이 고대 문헌이 당시의 세계관을 어떻게 전복시켰고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 어떤 급진적인 통찰을 제시했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텍스트의 실타래 를 하나씩 풀어보죠.
종교적인 신념을 다 떠나서라도 이 텍스트가 당대의 사상적 지형에 던진 충격파 자체만으로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사실은 이 텍스트가 취하고 있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태도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건가요?
보통 그 고대 신화나 종교 문헌들을 보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 이 신이 진짜 존재하는지를 구구절절 증명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주변의 다른 부족들에게 지지 않으려고요.
아마 기적을 나열한다거나 다른 신을 이겼다는 무용담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데 바노이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은 신의 존재나 유일신 사상을 증명하려고 단 1%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당연한 전제로 삼고 묵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해버려요.
와, 쿨하네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 하나로 당시 고대 근동에 만연해 있던 다신교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돌파해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지는데요. 증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건 다르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태도 아닌가요?
오만하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고대에 태어나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인데 누군가 이 텍스트를 들이밀면 증거가 어딨어?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왜 이 텍스트는 굳이 증명 과정을 건너뛴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은 아예 의미가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당연했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나무, 강, 태양, 바다 그 모든 것에 이미 신이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무신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던 시대였습니다.
애초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 텍스트의 목적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신이 진짜인가를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신은 태양신이나 바다의 괴물처럼 자연과 타협하거나 싸우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신의 격을 재정의한 거네요. 그렇다면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창조주는 당시 다른 문화권의 신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철저하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텍스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짧은 문장이 가진 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특별하죠?
고대 신화에서 신들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신을 죽여서 그 시체로 땅을 만들거나 막 피 터지게 싸우는 등 굉장히 물리적이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거든요.
맞아요. 마르둑이 티아마스를 반으로 쪼개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바빌론 신화 같은 거예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신은 그저 말을 할 뿐입니다. 여기서 바노이 조수가 인용한 G. 에르스트 라이트의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라이트에 따르면 이 신은 자연에 내재된 힘이 아닙니다.
자연에 내재된 힘이 아니다. 그럼 뭐죠?
자연이나 역사를 완전히 초월하는 라틴어로 sui generis한 존재라는 것이죠.
sui generis요? 단어가 좀 낯선데? 완전히 고유하고 독보적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범주를 가진 아예 비교 불가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방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신과 자연을 동일시했잖아요.
태양이 곧 신이고 바다가 곧 신의 분노고 그런 식이죠. 자연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창세기의 신은 우주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이 개념 자체가 고대 이교도적 종교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고 분석합니다.
와, 그거 정말 기가 막힌 포인트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미술에 빗대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죠.
그가 고대 신화에서는 화가 자신이 곧 물감이고 캔버스 그 자체였다는 거잖아요. 화가가 자기 몸을 막 찢어서 캔버스를 만드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런데 창세기가 제시하는 신은 캔버스 밖으로 완전히 걸어나와서 붓을 들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외부의 화가라는 뜻인가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절대 넘을 수 없는 명확한 선이 그어진 거죠. 텍스트는 이 우주가 신의 본질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우주 자체가 신성한 건 아니란 뜻이군요.
맞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 자체가 신성한 것도 아닙니다. 우주는 그저 화가가 그려낸 아주 훌륭한 작품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겠는데요. 만약 우주가 신성한 게 아니라면 신과 철저히 분리된 거라면 이 세상은 그냥 차갑고 죽은 물질이라는 뜻인가요?
아, 거기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영지주의 같은 고대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들은 정신과 영혼만 고결하고 우리가 만지는 이 물질 세계 자체는 본질적으로 타락했거나 악하다고 보기도 하잖아요. 이 텍스트도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그 지점이 바로 많은 철학이 빠졌던 함정인데 바노이 교수의 자료는 그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오, 아닌가요?
네, 우주가 신의 본질은 아니지만 결코 악하거나 뭐 차가운 고깃덩어리 같은 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텍스트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읽어낼 수 있죠?
창조의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울려 퍼지는 아주 유명한 후렴구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구절이요.
아, 진짜 계속 나오죠, 그 말.
맞아요. 창조 세계의 본질은 철저하게 선하며 그 안에 신의 기뻐하는 마음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즉, 물질은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세계를 굉장히 긍정하고 있군요.
게다가 이 창조는 무작위로 일어난 뭐 폭발이나 우연한 결과물이 아니라 6일이라는 질서 정연한 단계를 거쳐서 매우 의도적으로 형성되었거든요. 철저히 외부의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완벽하고 선한 무대라는 것이죠.
외부의 화가가 캔버스에 아주 정교한 의도를 가지고 붓질을 했고 스스로 그 결과물을 보면서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데? 라고 평가했다. 와, 완벽하게 세팅된 무대네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궁금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6일 동안 철저하게 계획되고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진 이 선한 무대에서 그 무대 한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된 인간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맡은 걸까요?
네, 인간의 역할이요.
그냥 예쁘게 그려진 배경 속의 나무 한 그루 같은 수동적인 존재는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창세기 1장의 서사를 절정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누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인류 역시 스스로 존재하거나 아예 신성한 존재는 아닙니다.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자연과 똑같군요.
그렇죠. 자료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우연한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 신의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창조 행위의 결과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창조의 6일째, 즉 모든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된 가장 마지막 끄트머리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거네요.
맞아요. 바노이 교수는 이를 우주 창조의 절정이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절정이요? 확실히 주인공으로서 무대에 짠하고 올랐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인간도 흙, 즉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묘사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흙으로 빚어졌죠.
결국 자연의 아주 일부일 뿐인데 어떻게 다른 피조물이나 동물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먼지인데 대단하다는 게 좀 모순 같아서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게 정확히 뭐로 의미하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이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서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다른 모든 자연과 완벽하게 구별짓는 핵심입니다.
아, 겉모습이 아니라 속성에 닮았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동물과 지구를 다스리고 지배할 신성한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배한다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CEO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지점을 하나 딱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지점의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 본사에서 파견한 지점장이 바로 인간 인셈이네요.
오, 아주 현대적이고 찰떡 같은 뷰네요.
CEO의 마인드와 경영 철학, 즉 그 형상을 그대로 공유한 채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쓰다 보니까 약간의 텐션 혹은 좀 모순점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모순을 느끼시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인간도 철저하게 피조물이라는 특성을 다른 창조물들과 공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한낱 흙먼지로 만들어진 유한한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그 거대한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권위자라니. 이 이중적인 위치. 피조물이면서 지배자라는 이 모순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사실 바로 그 팽팽한 긴장감이 창세계가 말하는 인간의 독특성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장치거든요.
긴장감 자체가 핵심이라고요?
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뼈저린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우주를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고귀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고귀함의 공존이군요.
맞아요. 자연과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자연의 한계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고 신의 형상을 가졌기에 자연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대신 어떤 목적에 맞게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와, 흙으로 만들어진 지점장이지만 CEO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정말 절묘한 균형이네요. 자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막 함부로 파괴해서도 안 되는 완벽한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분리된 창조주, 본질적으로 선한 우주, 그리고 독특한 권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대하고 완벽한 세계관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네, 큰 그림을 본 거죠.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여기가 정말 이 심층 탐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거대한 세계관이 놀랍게도 텍스트의 가장 첫 번째 문장에 찍힌 쉼표 하나, 문법적 구조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고대 히브리어 문법의 아주 치열한 논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순간입니다.
좋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웅장하고 또 유명해서 다들 아는 이 문장이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 피 튀기는 문법 논쟁의 대상이라는 게 잘 믿기진 않는데요. 도대체 여기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논쟁의 핵심은 이 첫 문장이 문법적으로 완결된 독립절이냐 아니면 뒤따르는 문장에 종속되는 종속절이냐 하는 것입니다.
독립절과 종속절이요? 그게 뜻이 완전히 달라지나요?
완전히 달라지죠. 만약 종속절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같은 식으로 그냥 뒤에 사건을 위한 배경을 설명하는 번역이 되어버리거든요.
아, 시작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뒤에 조건이 붙는 거군요.
네. 하지만 반우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인 증거들은 압도적으로 이 문장을 완결된 독립절로 지지합니다.
역사적 증거라면 어떤 것들이 있죠?
그 근거로 서기 1000년경 마술학자들이 붙인 텍스트의 악센트 표시나 기원전 3세기의 70인역 같은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들을 제시하죠. 모두 이 문장을 독립된 절로 봤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제동을 좀 걸어야겠는데요. 마소라학자, 70인역. 저 같은 평범한 독자 입장에서는 서기 천년의 학자들이나 기원전 3세기의 번역가들이 히브리어 문법에 대해 뭐라고 생각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와닿지 않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문법의 절대적인 권위자가 되는 거죠?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원본에는 모음이나 구두점이 아예 없었어요. 자음만 그냥 쭉 나열되어 있었죠.
띄어쓰기도 없이 자음만요. 읽기 엄청 힘들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어떻게 띄어 읽고 어디서 마침표를 딱 찍어야 하는지는 수천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서기 1000년경의 마술 학자들이 그 수천 년의 구전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텍스트에 정교한 악센트와 모음 기호를 그려 넣은 겁니다.
아, 자기들 마음대로 찍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즉 그들의 표시는 단순히 1000년경 어느 학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문정을 어떻게 읽어왔는지에 대한 거대한 역사적 데이터베이스인 셈이죠.
수천 년짜리 데이터베이스. 이제 확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그들은 이 문장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완벽히 딱 끝나는 독립절로 취급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법적으로 쾅 하고 마침표가 찍히는 독립절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독립절로 인정한다고 해도 논쟁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무려 세 가지의 완전히 다른 해석이 파생된다고요?
네, 그게 이 논쟁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죠. 문법적 구조가 독립절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더라도 그 문장이 창세기 1장 전체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요약문 관점입니다.
요약문이요? 마치 신문 기사처럼요.
네, 맞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1장 전체에서 일어날 6일간의 창조 과정을 1절 한 문장으로 쫙 압축해 놓았다는 시각이죠. 유명한 NIV 스터디 바이블이 바로 이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이라면 오늘의 특종,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제목을 딱 뽑아놓고 2절부터 본문 기사가 시작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기에는 꽤 깔끔하고 자연스러운데요? 뭐가 문제죠?
겉보기엔 아주 자연스럽지만 치명적인 논리적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1절이 단순한 요약 헤드라인이라면 실제 창조의 시작은 바로 이어지는 2절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본문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위대한 엑스니힐로,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 기적의 스토리가 형태도 없고 어두컴컴한 뭐 쓰레기장 같은 혼돈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건 스토리의 문맥상 너무 어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하, 위대한 창조 스토리가 자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해볼까? 로 시작하면 너무 폼이 안 나죠.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레고 조립에 빗대어서 비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 레고 좋죠.
첫 번째 유약문 관점은 마치 레고 박스 겉면에 화려하게 그려진 완성된 멋진 성의 완성작 사진을 미리 딱 보여주는 거네요. 우리가 만들 게 바로 이겁니다 하고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준 거다 이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관점은 뭐죠? 이 레고 비유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간극이론 또는 대격변 관점이라고 불리는 해석입니다. 레고 비유를 이어받자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레고 블록으로 아름답고 질서 있는 멋진 성을 이미 완벽하게 다 만드셨습니다.
오, 이미 완성을 했다고요? 1절에서?
네.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극과 어떤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사탄의 타락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 그 멋진 레고성을 발로 빵 차서 산산조각 내버린 거죠.
혹 발로 찼다고요?
네. 그래서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상태는 그 부서져서 바닥에 널브러진 망가진 레고 조각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망가진 지구를 3절부터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와, 1절에서 완성했는데 중간에 완전 박살이 나버렸다. 흥미진진하긴 하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반오희 교수는 이 간극이론을 언어학적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있던데요. 웨스턴 필즈의 저서를 인용해서 말이죠.
네, 아주 매섭게 농파하죠. 구체적으로 이 이론에 어떤 언어학적 오류가 있다는 건가요? 혼돈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하려 했죠.
아, 상태가 변했다는 걸 강조하려고요?
맞아요. 하지만 웨스턴 필즈는 언어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하야는 어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되다가 아니라 그냥 존재의 상태 자체를 묘사하는 이었다 혹은 있었다로 쓰이는 것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다는 거군요.
네, 땅이 혼돈 상태로 변했다가 아니라 땅은 혼돈 상태였다라고 번역해야 문법적으로 옳다는 것이죠. 둥근 구멍에 네모난 못을 억지로 쑤셔넣으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상태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되는데요.
어떤 의문이죠?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무리가 따르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억지를 부려가면서까지 이 두 번째 관점인 간극이론을 지지하려고 했던 걸까요? 동기가 대체 뭐죠?
아, 그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심층탐구의 아주 핵심적인 뼈대 중 하나입니다. 간극이론이 유행했던 배경에는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근대과학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이요? 다윈의 진화론이나 그런 건가요?
그렇죠.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는 증거, 그리고 뭐 공룡 화석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아, 성경의 6일 창조랑은 시간이 너무 안 맞았겠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 수십억 년이라는 과학적 시간표를 성경 텍스트 안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탈출구가 바로 1절과 2절 사이의 간극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 간극 속에 무한한 시간과 수많은 지질학적 시대, 공룡의 멸망 같은 것들을 다 쑤셔 넣었군요.
정확합니다. 즉, 텍스트 자체의 자연스러운 흐름보다는 외부의 과학적 압력에 텍스트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 일종의 타협의 경화물이었던 겁니다.
와, 과학과 종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1절과 2절 사이의 틈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써먹은 거네요. 텍스트가 원래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완성작 사진이라는 요약문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박살난 성이라는 간극 이론이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도대체 뭔가요? 레고 비유의 대미를 장식해 주시죠.
네, 세 번째는 원시물질 창조 관점입니다. 네덜란드의 구약학자 G.C.H. 알더스가 주장한 견해인데요. 여기서 1절의 창조는 완성된 멋진 우주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멋진 우주가 아니면 뭐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 즉 아직 조립되지 않은 블록 그 자체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시각입니다.
아, 이거 유레카네요.
네, 느낌이 오시나요?
그럼 이거는 레고 박스를 막 사서 비닐 포장지를 확 뜯었을 때 바닥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아직 아무 모양도 없고 성곽도 아니지만 앞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원시 레고 블록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1장 전체의 논리적 흐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어떻게 전개가 되죠?
1절에서 우주의 원자재가 딱 창조되었습니다.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면은 아까 간극이론처럼 파괴된 상태가 아니라 그 원자재들이 아직 구조가 없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순수한 날것의 상태로 쫙 펼쳐져 있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아, 널브러진 레고 조각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서 신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질서한 원자재들의 마침내 질서를 부여하고 조립하기 시작한다는 아주 완벽하고 유려한 스토리텔링이 완성되는 것이죠.
와, 이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문맥상 세 번째 해석이 압도적으로 우아하게 흘러가잖아요. 누군가 박살낸 걸 억지로 수리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재료들을 바닥에 쫙 깔아넣고 하나씩 위대한 작품을 조립해 나가는 과정.
네, 정말 아름다운 흐름이죠.
어떤 종교적 입장을 다 떠나서 이 고대 텍스트의 내적 논리와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기원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텍스트 전체의 뼈대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자, 이쯤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고대 히브리어 문법 논쟁, 마침편이 종속절이니 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고리타분한 학자들의 말장난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통찰은 이렇습니다. 창조의 시작을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의 헤드라인으로 보느냐, 엄청난 재앙으로 파괴된 후의 수습 작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원자재의 펼쳐짐으로 보느냐, 기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곧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정보와 변화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실제 삶과 연결해보면 이 탐구가 주는 울림이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다루었던 창세기 1전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한, 즉 질서가 부여되기 전에 무구조적 상태라는 개념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삶이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계획대로 안 풀릴 때 멘붕이 오죠.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두 번째 관점인 간극 이론을 떠올립니다. 내 인생에 대격변이 일어났구나. 무언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나는 실패했어.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텅 빈 공백이나 혼돈을 파괴의 흔적으로 해석하고 막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내 레고성이 박살났다고 절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번째 관점을 여러분의 삶에 빌려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무언가 형태가 없고 공허한 시기를 겪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파괴의 흔적이나 재앙의 결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파괴라면요?
그것은 단지 아직 여러분이 어떤 질서나 형태도 부여하지 않은 완벽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순수한 원자재 상태일 뿐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캔버스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훌륭한 가능성인 것처럼 말이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느끼는 그 혼돈이 사실은 내 인생의 위대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 캔버스가 쫙 펴지는 찬란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흑백으로 명확하게 딱 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내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빨리 결론 내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기원과 생명의 시작을 다루는 이 고대의 텍스트는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무한한 캔버스라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시선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자,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 여러분 앞에는 무한한 원자재 상태의 빈 캔버스가 놓여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질서의 말이 가장 먼저 울려 퍼져야 할까요? 오늘 탐구한 이 고대의 시선이 혼돈 속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서 또 다른 놀라운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